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주전 야독 셋째 주일로서 만남 주간을 시작하면서 잘 만나야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행복론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네 가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볼 줄 알고 밝게 생각할 줄 아는 명랑한 정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명랑한 정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는 명랑한 정서가 필요하다, 얘기했어요. 대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이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죠.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 거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고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소득을 얻는 걸 보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아주 비관적이 되죠. 비관적이.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행복할 수 없대요. 그래서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건강한 생각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건강한 몸이 있어야 된다. 건강한 몸. 사실 건강 하나만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요, 어떤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십니까?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공통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나는 돈도 필요 없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건강만 있으면 좋겠다. 건강만. 건강만 나한테 좀 있으면 참 부러울 게 없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세 번째는 만족할 줄 아는 이 정신적 평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요. 만족할 줄 아는 정신적 평온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자기 나름의 한계를 정하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의 한계를 정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내 실력으로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잘한 거야. 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최대한 발휘한 거야.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만족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는데, 대개 사람들은 뭐냐면 어때요? 더 가지려고 목을 매죠. 예? 안달을 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안달을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나름의 한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달성하게 되면 거기서 만족해하면서 또 감사해하면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 벌에 외투면 족하지만 만약에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의복의 색깔이나 모양에 관심을 가두면 열 벌의 의복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추위를 막기 위해서 옷이 필요하다면 옷 한 벌로도 넉넉하지만 충분하지만, 만약에 그 옷의 모양, 색깔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는 열 벌이 있어도 부족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줄 아는 정신적 평온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약간의 재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의 재산. 재산이면 재산이지 돈이면 돈이지 무슨 약간의 재산은 또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약간의 재산이라고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재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재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첫째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재산. 당연히 있어야 할 재산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꼭 있어야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먹고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재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유 있는 재산을 얘기해요. 여유 있는 재산. 이것이 뭐냐면 나만 배부르고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재산. 내가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재산. 그래서 여유 있는 재산을 이야기해요. 여유 있는 재산.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재산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백해무익한 불필요한 재산을 얘기해요. 백해무익한 불필요한 재산. 이 재산 때문에 근심이 쌓이고, 이 재산 때문에 걱정이 늘고, 이 재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이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난다면 오히려 이 재산은 백해무익한 불필요한 재산이 된다 얘기해요.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어디까지? 여유 있는 재산까지. 당연히 여러분들 꼭 필요한 재산 필요하고 여유 있는 재산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백해무익한 이 불필요한 재산에 욕심내지 않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행복 아닌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행복 아닌 그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 정말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결코 일시적이지 않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그 행복.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그것만큼은 아셔야 합니다. 그 행복.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행복.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행복. 그 행복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느 날 아내를 너무 끔찍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살 거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함께 결혼할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내가 다짜고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늘 당신은 왜 당신 생각만 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신은 왜 늘 당신 생각만 해? 자,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 있는 겁니까? 남편은 아내를 만난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또 아내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만난 것이 불행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여기에 보면 만남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만남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어요. 만남에 행복이 있고 만남에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 만남이 귀할 때가 있어요. 야, 그분을 그때 만났던 게 내 인생에 너무 축복이었다, 행복이었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왜 거기서 만나서 내가 평생 이 고생하며 살까, 내가 이렇게 마음 고생하며 살아갈까, 그 만남이 후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잠시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을 읽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요, 귀로 들려져야 되고 또 입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또 눈으로 보아줘야 되고 코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코로 어떻게 느껴지느냐?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듣다 보면, 보다 보면 그 흐르는 그 말씀에 이 진동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이 단맛이다, 꿀맛이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들을 갖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크게 읽으셔야 되고 읽으실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망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말하는 행복 조건이 나와요. 모세가 말하는 행복 조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은혜의 칼이 되어 영광의 칼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대적을 발로 밟는 그 권세,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은 뭐예요? 이 대적이 나를 이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어서 이 대적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권위, 권세를 주시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행복의 조건입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여러분들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그러면서 이 인생에 대해서 만남의 연속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대로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괜히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 불쌍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반대로, 야, 저 사람은 정말 잘 만났다. 진짜 잘 만났다. 예? 잘 만나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얘기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를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멘토인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달라고. 불행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진짜 좋은 만남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셨지요? 뭐 인정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목회자를 잘 만나요. 진실한 정말 착한 목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 그 만남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났을지라도요,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이 되는 만남이었을지라도 이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예? 이 만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도 기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만남은 불과 100년에 불과해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만남은 아무리 좋아도 길어야 100년이에요. 길어야 100년이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신 분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 그럼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예.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이 있어요.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 결혼식 3시간 동안의 행복이 보장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통장에 3개의 행복이 보장되고, 가슴이 따뜻한 남자를 만나면 평생이 보장된다, 행복이. 가슴이 따뜻한 남자.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영원히, 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만이 아니라 이 생이 다하는 날까지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나라 갔을 때까지도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을 통하여 지옥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슬픔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한순간에 풀리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의 상황을 만나 매일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만나 힘겨운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희망찬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 예수님 만나서 병이 치유가 되고, 예수님 만나서 손 마른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 만나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예수님 만나서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예수님 만나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성경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와,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평소에 어떤 사람입니까? 열등감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얼굴도 못생겼습니다. 아주 못난이 같은 모습입니다. 무시당하면서 어릴 적에 살았습니다. 정말 업신여기며 무시당하며 어릴 적에 살았고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채울 만한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돈의 욕심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주변의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돈만 버는 일이라면 거기에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혹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였던 사람, 돈에 집착하여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외모 컴플렉스를 가릴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올인하여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진짜 행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 돈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참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과거에 남편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그저 기둥서방일 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수치스러운 인생입니까? 밖에만 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네?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정말 떼약볕의 강렬한 그 정오의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 물을 뜨기 위해서 갑니다. 왜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볼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찾아간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추하고 더러운 여인, 정욕에 목말라 있었던 여인, 외롭고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보세요, 그가 어디로 갑니까? 마을로 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그 시선을 피해서 그 대낮에 그렇게 물을 뚫어 갔던 여인이 지금 사람들이 있는 마을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시작하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 전에는 주저하던 만남이었고 전에는 하고 싶지 않았던 만남이었지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기 싫었던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요. 요한복음 4장 29절 하반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께로 나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와 같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정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로 나오라, 와서 보라 담대하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을 따라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41절에 보면 안드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음으로 제자 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성취를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얘기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동의하며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예수를 따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41절 중간절부터 42절 전반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얘기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당연히 마땅히 예수께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만이 참된 진리요 갓 생명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느 누구나 새로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이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언제든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다른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동일했습니다. 뭐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동일한 사람으로 봤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의미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38절 중간절에 보면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얘기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존칭하면서 호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종요 우리 교육교회 아이들이요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나 저 밖에 놀이터에서 저를 만나면 저 멀리서 아저씨 하고 불러요. 저를 보고요. 아 좀 심각해요. 제가 교육교회를 안 가니까 아 심각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를 본 거는 기억을 해요. 교회에서 보고 어디서 봤으니까 봤는데 저분이 뭔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아저씨 하고 불러요. 그런데 그 부름은 굉장히 친근하게 불러요. 예. 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아저씨 하고 불러요. 그러면 그때는 참 자세가 뻘쭘해져요. 내가 아저씨로 행동할 것이냐 목사로 행동할 것이냐. 예. 그런데 결국 그 아이들을 보면 마냥 이뻐요. 마냥 이뻐요. 그래도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선생님이라 불렀을 때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저씨 부른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분위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 메시아이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38절 정반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데아오마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묻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미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소원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줄 준비까지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지요. 어디 계십니까? 39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보라.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을 와서 함께 거할 때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궁극적인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위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와서 봐라 함께 거하자 얘기예요. 함께 거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와서 봐라. 함께 거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와서 봐라. 함께 거하자. 거하다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남이 얼마나 행복한 만남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감정이 전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복한 사람을 자주 만나면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슬픈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슬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행복,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처음엔 그저 나비였지만 와서 보니 함께 거하니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메시아임을 알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과 만남을 시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선택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선택한 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만남을 시도해 주십시오.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시고 안 되면 안 전하셔도 됩니다.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그리고 와서 봐라 하며 초청해 주십시오. 함께 있다 보면 반드시 그분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웃음을 잃고 심각하게 살던 사람들이 주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소망 없던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먼저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찾아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